오늘은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바댜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한 그 오바댜를 이제 먼저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오바댜가 12명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라는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뜻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썼겠죠. 하나님의 종 오바댜. 예. 근데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 정확히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여러분 찾기에 힘드셨겠지만 그 구약 성경에서 한 장밖에 안 돼요. 가장 짧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형제 사랑 또 동족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은 현대 우리 사회 속의 가정이나 또 국제 관계 측면에 볼 때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적인 우리 신앙의 또 영적인 그러한 주제라고 볼 수 있고. 짧지만 읽어보면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쓴 목적은 에돔독 족속에게 경고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형제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혔던 그런 내용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면서 결국은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하는 언약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 타락하고 그다음 교만 11장 교만해지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이 생기자마자 창세기 4장에는 형제가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문제 지금도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원수가 어디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우리 가족 안에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잠시 뭐 교통사고 났거나 그럴 때 싸우는 거지 정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픔을 주고 사이가 이제 안 좋고 오해를 하고 또 방관해서 너무 오해를 사고 너무 간섭해서 또 너무 상처를 주고 이런 게 바로 가족이고 형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방관해서 너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너무 관섭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말이 참 이렇게 짧은 말이 오해를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길게 설명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면 제가 오해할 수 있는 저희 이번에 다라 지교회 하면서도 처음 짧게 듣고 제가 그 오해를 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도 계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러면 돼지를 적석 피를 밑에 다 쏟아졌겠네요. 그게 탁 트더니 아니 그게 피 쏟아지고 돼지에 쏟아지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다. 그것만 되면 됐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말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땅이 더럽고 악한데 예수님의 피가 다 쏟아져서 이 돼지도 더러운 그걸 다 치유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는 본래 모든 예화에는 본질이 있는데 거기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앞부분만 듣고 그냥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더 깊은 묵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그 특히 이제 카톡이라든가 어떤 메시지를 할 때 짧게 보내면 안 됩니다. 몇 번 읽어보고 그 좀 길게 쓰셔야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간단히 쓰면은 상대방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마디를 했는데 상처가 되고 그게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뭐 설명할 기회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고 내가 저희 어렸을 때도 이렇게 종기가 나봤는데요. 아프니까 살짝 건드려도 굉장히 아파요. 근데 안 아플 때는 이렇게 그 쳐도 안 아프거든요. 상처가 났을 때는 살짝 건드려도 굉장히 그게 아픈 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아니 저거 가지고 왜 그래? 또 그 부분을 또 오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완전 복음, 완전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사단에게 우리가 속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을 나누어야 될 좋은 가족의 관계, 형제의 관계, 교우의 관계를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주고 부담스러운 관계로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 웨슬리가 그 말을 했습니다. 완전 복음은 완전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고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해하고 가족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막 생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우리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뭐 또 화살이 날아오면 튀어나가잖아요. 치명적인 것도 우리가 무장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게 날아오더라도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장되어 있지 않았을 때 사소한 것도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전신 무장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바댜의 기록 목적도 형제 간에, 같은 민족 간에, 형제 민족이죠. 그런 민족 간에 왜 사랑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오바댜서 1장 21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러니까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한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도 모두 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먼저 에돔 족속이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에 행한 잘못된 그 악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내용들은 어떤 거였든지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중간에 첫 번째로 에돔 족속의 잘못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잘못의 그대한 근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바댜서 1장 3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왜 그랬느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요. 결국 그러니까 지형지물 어떤 배경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이것이 있으니까 함부로 형제를 약한 형제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예를 들면 그렇죠. 내가 좀 가졌어. 내가 좀 배웠어. 나는 배경이 있어.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럼 형제에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야 너 그따위로 누가 그따위로 살고 싶어서 사나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오히려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더 형제를 이해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다음은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재물을 빼앗아갈 때 에돔 족속의 잘못입니다. 에돔도 동참했어요. 오바댜서 1장 11절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너희가 부분부터 오베데서 1장 11절에 내가 먼저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리고 이방족 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노략질을 하고 재물을 빼앗아 갈 때 똑같은 거예요. 같이 행동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더 심하게 했어요. 그게 에돔 족속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은 오바댜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형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저희들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이 참 잘 되면 너무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 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남들이 잘 되면. 형제들이 잘 되면, 아, 기쁩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사돈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우리의 심정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형제들이, 가족들이 잘 되면 정말 박수 치어 주고, 칭찬해 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내일처럼. 그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합격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상을 받고 그러면 박수 쳐주면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됐느냐고. 속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막 약 드시지 마시고. 그래야 돼요. 성도들이 조금 잘하면 칭찬해 줄 알고. 왜 그렇게 못하냐. 끌어내리지 마시고. 교회에서 봉사 헌신할 때 다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예요. 예, 비난하지 마시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참 잘하셨다.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작은 거, 열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잘했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문제가? 상대방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말다툼이 끊이야죠.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여덟 가지 잘했더라도 한두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계속 파면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식이에요. 나는 일곱, 여덟 가지 잘했고, 한두 가지 잘못했는데, 너는 한두 가지만 잘하고, 일곱, 여덟 가지 잘못했어. 이렇게 싸워보세요. 그러니까 상대방 잘못이 일곱, 여덟 가지를 막 이야기해요. 잘못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는 두세 가지인데 좀 센 걸로 잘못했는데? 막 형제 싸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두 가지. 목숨을 걸어야 될 일 한두 가지를 잘못한 거야. 너무 잘못한 거야. 거기에 강조를 하고 집중을 하면은요, 잘못이 크게 보입니다. 나머지 일곱, 여덟 가지보다.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라든가 잘한 부분들을 한두 가지라도, 그걸 두각시키면, 나머지 다 해결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좋은 점이 있어요. 한두 가지 분명히.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 안 찾으시면 좀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얼굴이라도 이쁘죠. 그래도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좋은 점이 있다니까요. 이 에돔 족속은요, 그 형제 민족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기뻐했어요. 오바댜서 1장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참,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형제 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상처가 어디서 많이 있냐면 정말로 도와주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줘야 될 때 가만히 있는 상처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예, 방관한 상처.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런 것들을 뭐 그렇게 방관했다고 신경 안 써줬다고 그래서 막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영적인 문제지만 사실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방관하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방관하면 우리는 방관 안 합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형제 자매 잘못하면 친인척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러십니까? 우리도 항상 방관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신경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역장 권찰도 필요하고 장로님들도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좀 못 쓰는 부분이 있어. 목사님들 교육자님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별로 안 바쁠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안 그런 사람은 막 바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그때 왜 나만 생각을 하고 그때 왜 안 오셨나 뭐하셨냐 이렇게 말을 하고 섭섭한 것을 찾아내요. 찾도록 찾아가지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좀 연약한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방관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거든요. 기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뭐냐 웃었다는 거 와 잘 됐네 막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북한도 일본도 사실은 보면은 내선 열차 좀 나쁘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형제거든요 혈통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이 재난이 오면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일본 피가 흐르거든요. 그래도 일본이 잘못되면 그렇게 피가 잘 돌아요. 그 너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한국 정부로 너무 훌륭하게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래가지고 한국 최초로 그 한국 정부로부터 그 표창장 저기 훈장까지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가보면 너무 좋아. 일본 음식도 좋고 뭐도 다 좋아요. 그런데 무슨 사건만 생기면 일본이 미워. 그런데 이웃이거든요. 형제거든요. 예.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래된 것이죠. 예. 창세기 3장 이후로 오래된 것입니다. 또 오바댜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도망하는 유다 민족을 돕지 않고 오히려 막았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또 오바댜서 1장 14절에 또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은 백성을 포로로 넘겼어요. 자 보세요. 전쟁을 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능력 있고 다니엘 뭐 사도로 가면 그리고 귀족이고 엘리트고 다 끌고 가. 그리고 힘 있고 왜냐면 가서 강제 노동을 노예시켜야 되니까 다 끌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남긴 그런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연약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을 에돔이 가가지고 그 사람도 잡아서 또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에돔 족속이.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에돔 족속은 아예 역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내 형제에게 행한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 징계를 하나님은 에돔 족속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작은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 가운데 매우 작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1장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주변 나라로부터 크게 멸시까지 받게 한다는 처음엔 교만했는데요. 멸시받는 저희도 그 친인척 중에 그런 분들 잘 나갔는데 교만했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집안에 뭐 손가락질하고 와 하고 형제인데 그 어려울 때 무시하고 비난하고 참 헌신하고 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무시하고 그런 모습을 전 그랬어요. 그리고 방해하고 뺏어가고 저희 아버님한테 물었어요. 아버님, 아버지 능력이 있고 실력도 있고 얼마든지 저 한번 확 눌러버리면 죽여버릴 수 있는데 왜 아버지 참으세요? 그 후로는 저도 끝까지 참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왜냐면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버님하고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웠지만 중요한 많은 좋은 교훈도 주셨거든요. 삶 자체가 너무 훌륭하게 살았고 저하고만 사이 안 좋았지. 정말로 이제 말씀을 저 하셨는데 막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장남이가 아들이니까 너무 편하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다른 사람한테 안 그래 나에게 되게 막 그래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 너무 편하게 하시니까 너무 세게 왔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버님이 그 한마디를 했어요. 저에게 오래 남았어요. 아버님은 야 그렇게 하는 게 너희에게 좋아. 더 얘기죠. 우리 아버님이 원수 같고 싸우고 그랬다면 맞잖아요. 너희에게 좋아. 아니나 다를까? 계속 하나님이 후대에게 응답을 줘요. 물론 어려움과 미션과 여러 가지 주지만은요. 계속 응답을 줘요. 예. 저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시지만 아버님의 그 말씀도 떠오라요. 이렇게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후대에게 좋은 거예요. 후대에게. 우리가 언약만 말씀만 형식적으로 전하면 안 됐잖아요. 멋있는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장로님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어머니 아빠는 이렇게 멋있게 어려움을 극복했어. 이것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언약의 전달이잖아요. 또 1장 5절을 보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크게 망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왜? 내 형제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내 가족과 형제와 친척들에게 행한 그 포악 때문에, 이웃에게 행한 그 악행 때문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후반부에 보면 자 도둑질하고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남는다. 포도원도 뭐 다 따들었는데 남는다 이거예요. 1장 5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런데 그 내용의 본질을 내용의 깊은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우두가 훔쳐가 그래도 남는 것인데 너희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빼앗길 망해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 1장 5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1장 6절에 보면 보물까지 빼앗기리라. 뭐 당연하겠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렇게 빼앗는 거. 왜 에서라고 말했습니까? 왜 형제입니까? 야곱의 형제 쌍둥이 형제가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다 민족이죠. 왜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라니까요. 배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였죠. 뿐만 아니라 에돔 족속은 오바댜 1장 7절에 보면은요 동맹국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어요.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여러분 참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우리 그렇게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참기 위해서 참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인데 그들이 야합하고 그들이 작당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혔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원수가 되게 만들 것이에요. 결국은 그냥 그 신경 쓰지 말고 주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도둑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법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세상법에 형상에 맡기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나의 잔열 중에 내가 죽일게요. 직접.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도. 여러분 주께 맡기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다. 그냥 놔두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직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용서와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하라니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바댜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엘리트들도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좀 중간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에돔 족속은 왜 이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영적인 그런 복음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야, 똑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데 복음을 상실하면 결국은 형제와 우리들에게 악행을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천명을 놓쳐버리면 복음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왜 부르신지를 모르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흐름을 놓친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 형제 민족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만약에 가족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는 적으로 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지만은 미리미리 예방적인 차원으로 그러면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이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참복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 그게 결국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다니까요. 다 응답을 받았는데도 우리 형제들도 보니까 갈수록 문제가 또 새로운 문제들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추석이나 명절도 한 명 한 명 제가 찾아다니면서 포럼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최근에 있었거든요. 다 응답을 받았는데도 아직 교만하고 아직 비복음적이고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 판단을 잘못하고 그런 분이 있으니까 조용히 들어주는 척하면서 말씀 전하고 이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가면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정해서 우리 세 형제 데리고 그 교회 가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저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우리 가족들 주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돼? 왜 기도를 왜 해줘야 돼? 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문의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재앙이 결국은 우리에게 안 온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들이 다민족과 이웃나라에 선교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나라에 전쟁하러 올 거예요. 표대로. 일본에 복음 선교해야 됩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다른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가 러시아가 문제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보면은요. 결국 우리나라 모든 역사를 보면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우익이다 좌익이다 뭐 이승만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다 아니다 최고 나쁜 대통령이다. 결국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백성들이 이념으로 뭘로 분열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어리석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 누구든지 100% 잘하고 못할 수 없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건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방향을 찾는 거지 좌우하고 이승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방법 우리가 찾아야 돼도 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그 응답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에 대해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다음으로 우리들이 집중하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될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국가까지, 다민족까지.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형제가 존경스럽습니까? 그럼 대통령도 무시하면 무시됩니다. 존경은요, 존경하는 사람이 존경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존경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도 좋은 점,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이 더 많죠.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동생은 형을 존경해주고 형도 동생을 존경해주고 찾아보면 좋은 점이 있다. 너는 이러지만 어렵지만 이건 좋은 점이 있지 않냐. 너 용기도 불러주고 존중해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무시하고 그러면 존경할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까고 부족한 거 아무도 없어요. 그런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와대요. 목사님 사랑이 넘치고 복음적이고 뭐 그런 교회 있으면 목사님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랬대요. 그런 교회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시라고. 제가 좀 가고 싶다고. 이 땅에는 없다니까요. 우리들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부부도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런 형제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선동꾼, 복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참 좋은 교회만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이 항상 학생들에게도 존대를 했어요. 그러십니까? 그럽니까? 아이고 저기 뭐 그래 반말하세요. 그랬는데도 그런 장로님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후대 렘넌트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좋은 점만 보시고 여러분이 존경해 주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계속 말하고 다니면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안 되면요. 그것 때문에 야, 저 예수쟁이 저것들이 그리스도가 말만 저래. 오히려 영광을 가린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은요. 불신자들이 와서 야, 뭐 칭찬. 이번에 하나가 돼가지고 101대 우리 총회 너무너무 여러분 헌신해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성가대부터 다 헌신하니까요. 저거 그 다음에 안류 박사원 거기 강의단데 목사님들이 만나는 분보다 야, 어떻게 그러게. 또 비서들도 와가지고 목사님 참사랑께 오면 따뜻하고요. 참사랑께 오면 교회 같아요. 다른 교회는 교회 같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걸 좋아하면 참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속인 것뿐이지. 여러분 잠시 속인 것뿐이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아니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더 잘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진정으로. 그런 쓸데없는 그런 거 다 없애버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참사랑교회가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자가 우리가 사랑했을 때 제자이지 무슨 오직 예수 말로만 한다고 사랑입니까? 오직 예수 해야 되죠. 그게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이름을 망령 때 일컬리 그것도 죄잖아요. 그렇게 말만 하는데 그런 행위나 우리의 삶이 안 따라오면 오히려 영광 가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훈련 받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차 타고 탁 가는데 어떤 한 분이 막 쫓아오더니 천천히 이렇게 그 기차 계단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막 오더니 탁 밀고 자기가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착 올라가면서 그리스도 같이 훈련 받고 오는데 자기가 빨리 와가지고 그 사람 밀치고 먼저 올라갔다 이거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던 게 다 날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나밖에 내가 문제가 내가 급하고 내가 빨리 가 타야 되잖아요. 내가 빨리 자리 앉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데 빨리 가서 자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어가지고 제치고 내가 자리를 앉게 되면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잖아요. 나 내가 좋고 내가 오면은 주변을 보지 못하는 위아래를 보지 못하는 그러면 오히려 영광 가린다니까요.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주변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 진짜 진리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지속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연애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할 수 있잖아요. 결혼할 때 뭐 사랑하고 조금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평생 지속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속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형제 사랑 이것은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평생 지속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 노력하고 준비하고 전문성으로 배우고 그러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왜 많은 문제들이 오니까. 그래서 한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그 병원에 많이 보낸대요.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여러분 가족이면 가족 상담, 정신과 병원, 여러분 이제 처음에 가서 정신과 상담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처음에 왜 목사님이 강등이 일상 저런 말을 할까 그랬는데 지금은 정신과 가는 게 일상화됐대요. 여러분도 다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분이 참 많으셔요. 보면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아, 내 나를 보여 상담도 하세요. 그렇게 자꾸 해보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 전문가에게 하면 굉장히 얻는 부분이 많습니다. 배워야 돼요. 끝까지 배워야지만이 사랑도 화평도 부부관계도 자녀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도 자살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이 라가라는 말은 머리가 텅 빈 바보, 머리가 빈 녀석. 그때 당시 그런 욕이 모욕적인 욕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과장법이에요. 형제에게 욕한다고 그래서 지옥 가면은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범죄하건 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손으로 좋은 일을 하라는 뜻이지 정말 자르라는 말은 아니죠. 과장법이죠. 오늘 여기 보면 형제에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나가라.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명심하라 그런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죠. 또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 물질을 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값어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싸운 것도 아니에요. 되게 싸우면은 화해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까지 형제하고 심하게 싸우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원망 들을 일을 우리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관하는 것도 원망스럽고 뭐가 원망스럽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그런다고 여러분 형제하고 화해 안 했으니까 헌금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다 화해할 때 헌금들이 언제 드려요?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겠습니까? 내가 예물이 있으면 소중하니까 그렇게 화해하면서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느냐. 그런 의미죠. 사도 바울도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이번에 통합 측에서 이렇게 이제 화해한다고 그래서 좀 교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풀어주고 그렇게 하다 그래서 이게 뒤 엎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끝까지 법원에 싸우겠다. 그 교회들이 다 몇만 명씩 되는 교회예요. 힘도 세고 돈도 많습니다.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어서. 그런데 하나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약간 그 사탄 충만할 때 기쁘더라고요. 아, 우리 대신 싸워줬는데 잘 됐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싸움 안 하고. 대신 기다리면은 대신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의 약한 모습이고요. 그것은.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면 형제와 더불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을 앞에서 뭡니까? 세상 그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고소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손해배상하고 민사소송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 안 되는 이때 또 적어봐라. 교회는 또 싸운다.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안타깝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자체가 허물이에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전도협회에서 했던 거예요. 얼마든지 번호사도 있고 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돈도 있었어요. 안 했어요. 왜냐? 사랑으로 복음이니까. 기다리니까 다 대신해 주잖아요. 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그랬어요. 형제예요, 형제. 우린 정말 신천지와 같은 이단. 정말로 다른 이단. 진짜 이단들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들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데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인데. 또 한 가지 로마서 15장 2절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동안의 사랑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과 전체적인 일을 위해서 또 헌금하는 일도 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2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일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 일도 아니고 아가야 교회 일도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 거기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RTS 헌금 무슨 헌금 많잖아요. 우리 교회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이번에 또 그 수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기총이나 우리 교단이나 협회에서도 헌금을 또 많이 하셨다고 최 목사님이 오늘 당연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걸 해야 돼요. 다 어렵고 힘들고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집중해서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과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과 또 그리고 전도자의 삶, 본질적인 21가지 이걸 연결시켜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부분 기도 제목으로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첫째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언약과 복음으로 원수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만약에 우리의 가문이 그런 게 있다면 이것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가문이 정말로 화해되게 하옵소서. 인간관계, 친구관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다민족까지 이해하고 도와주는 복지 사역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세 번째,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복음 메시지와 복음 성구를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다가 당연한 형제 사랑과 필연적인 용서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한국교회의 원리스까지 응답받게 하옵소서. 네 번째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우리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족과 친족 안에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끝까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집중하다가 유일성과 재창조의 놀라운 기적까지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로 24, 25 영혼입니다.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4시간 기도하다가 25시와 영원한 응답을 얻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형제와 성도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형제의 해간 포악으로 말미암아 에돔 족속은 많은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형제에게 행한 포악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용서 때문에 화해 때문에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